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침묵하는 시리아 도시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침묵하는 시리아 도시들일까요? 칠흑 같은 암흑의 시기에도 복음 전도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끝까지 지킨 경건한 사람들이야말로 종교개혁자들의 진정한 선조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시대의 초기에 참교회의 교리 발전과 선교 활동에 지도적인 역할을 최초로 담당했던 곳은 시리아의 번성하는 도시들이었습니다. 황폐되어 침묵 속에 빠져있는 이 도시들 중 상당수가 아직도 매우 훌륭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인상적인 일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북쪽으로 이주하면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미 한창 성장하는 단계에 들어서 있던 이 지역에 기독교 신자의 수가 수세기에 걸쳐서 증가하였습니다. 시리아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지만 참교회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결코 관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후 진압된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로마 황제는 135년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 자손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시리아의 기독교의 중심지들을 세우는 일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리아에서 기독교 초기의 여러 세기에 걸쳐 세워졌던 장원들과 교회들, 비명들, 그리고 공공 건물들의 화려한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교회 조직들과 선교기관들이 사도들과 그들의 제자들의 수고를 통해 상설기관으로 자리 잡았던 곳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 본부로부터 세상 끝까지 빛의 줄기가 퍼져 나갔습니다. 시리아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총망라해서 최초의 선교활동 본부가 있던 곳입니다. 우리는 먼저 초기 시리아 문화의 역사적, 고고학적 배경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 고고학적 배경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해서 팔레스틴 이외의 지역에 살고 있던 수백만의 유대인들에게 정신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에 교회가 세워지는 위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랍비들의 광신적 율법주의의 영향 아래 놓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중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전파하는 예언 성취에 관한 그 기별에 마음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승리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해지면서 유대를 떠나러 가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유대 기독교인들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인구의 이동으로 혜택을 입은 첫 번째 지방은 성경에서 열 도시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데가볼리라고 불리는 요단 동쪽에 있는 팔레스틴의 일부 지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 도시들에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시민 권리를 부여했고 또한 그 도시들을 단장하는 일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로마 당국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헬라의 문화와 철학을 지켜올려서 유대인들을 이교의 예술과 사상으로 이끌어내려는 의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들의 시대에 요단 너머 이 땅은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 주민들은 그 땅에서 나는 다양하면서도 풍부한 소산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를 상대로 싸우는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으로 도망을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당시 이 지역에 수천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기록된 사실로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팔레스틴에서 동쪽으로 도망친 유대 그리스도인 수가 7천에서 9천이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많은 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도망을 했습니다. 유세비오에서 따르면 이 피난민들은 펠라라는 도시로 도망하였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또 135년에 광범위하게 일어난 유대인들의 반란과 관련해서 펠라라는 지명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 반란이 있은 후에 하드리안 황제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펠라라는 지명을 아엘리아로 바꾸고 그곳에 살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자손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삼는 것을 금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펠라라는 그 이름난 열 도시 중 하나였는데요. 그곳은 문화와 부와 사상의 자유가 존재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로 도망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근자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그 대예언 중 하나가 성취되는 그런 것을 보고 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새 이웃들에게 그들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자, 이곳에 정착한 추방민들은 해를 거듭하면서 그 수가 점점 증가했습니다. 그들이 회심하고 또한 그 자손들이 출생함으로 그곳에는 그 규모가 크면서도 아주 박식한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게 된 것이죠. 이 데가볼리라 불리는 이교의 열 도시에 있던 이 땅이 갑자기 기독교에 강한 영향을 끼치는 곳으로 변모하고 말았던 것이죠. 자, 당시에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인구 이동이 또 있었는데요. 그것은 데가볼리에서 또 어디로 이동하게 됐냐면 안디옥 근방으로 옮겨가는 이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시리아의 그 지역에 교회들을 세운 지 수십 년이 흐른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데가볼리에서 곧바로 북쪽으로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 회심한 많은 수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의 북부 지역은 새신자들의 대다수가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북부 시리아에 살던 이 사람들이 데가볼리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들이 있는 지역으로 올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최초로 예루살렘을 빠져나온 그 사람들의 자손들이 펠라와 그 인근 지역에서 떠나서 이제 북쪽으로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제 이주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곳의 기독교 중심지들의 인구가 증가되면서 그곳들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시리아는 이전부터 그 건축 양식이 장엄한 지역으로 그리고 문명 사회의 주목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부유하면서도 번성하는 지방이었습니다. 그곳은 또 문화와 학문으로 유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로마 황제들이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 세운 가장 웅장한 신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한가운데 수도인 안디옥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훗날 530년경에 저스티안 황제는 콘스탄티노플에 세상에서 가장 멋진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는 천부의 재능을 지닌 건축가들을 찾기 위해서 헬라 문화권과 라틴 문화권에 속한 모든 지역들을 샅샅이 뒤졌는데 그래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시리아로 그의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는 그가 찾고 있던 기술을 가진 건축가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시리아가 그 당시에는 건축술이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안디옥 학파의 과학과 문학 분야에서의 평판은 거의 모든 학파들을 능가하였고 그 학파의 조직체계는 동로마 전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습니다. 저스티니안은 6세기 중반에 콘스탄티노플의 대성당을 건축하기로 하고 그가 고용한 두 건축가 트탈레스의 안테마우스와 또 밀레투스의 이시도를 이 두 사람을 모두 안디옥 학파에서 데려간 것이죠. 자, 경쟁 상대가 없던 시리아의 기술과 학문은 거기에 대해서 한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비잔틴 건축 양식의 주된 특징은 지붕을 원형으로 만드는 방식의 발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양식의 가장 완벽한 표본은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이다. 저스티니아는 이 성당을 건축한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전에 있던 두 교회는 불에 타버렸다. 하나는 크리스도돔이 살던 시대인 AD 404년에 불타 없어진 콘스탄틴의 교회이고 또 하나는 AD 532년에 불타버린 그의 후계자가 세운 교회이다. 엄밀히 말하면 저스티니안이 세운 성 소피아 성당은 전형적인 비잔틴 건축 양식은 아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으며 현재는 해교 사원으로 쓰이고 있는 이 건축물은 그 양식이 매우 독특하다. 이 같은 종류의 건축물은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또한 그 어떤 건축물에도 그 양식이 모방되지 않았다. 이 건물을 지은 그 유명한 건축가 안테오스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 그 어떤 건물도 필적할 수 없는 작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하면서 왜 비잔틴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지 좀 더 신청해 보시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학자들은 아일랜드에서 셀틱 교회의 족적을 추적하는 중에 시리아 건축가들에 의해 소개된 이 새로운 양식이 서방 건축 양식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이 양식이 서방에 소개된 경로에 대해서는 그 연구가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시리아 건축 양식의 새로운 원리들이 아일랜드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비잔틴 건축 양식은 콘스탄티노플로부터 서쪽으로 신속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헬라 예술은 이미 죽어버리고 없었고 로마 예술 또한 죽고 없었습니다. 6세기에는 강한 감명을 주면서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이는 예술은 오직 비잔티움의 예술과 건축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소개할 것입니다. 하나는 비잔틴의 예술과 건축이 어떻게 골지방으로 전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런 후에 그것이 어떻게 골지방에서 아일랜드까지 전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비잔틴 건축 양식이 콘스탄티노플로부터 골지방으로 전해진 것과 관련해서는 그 시기와 장소가 쉽게 확정이 됩니다. 자, 시리아에 건설했던 찬란한 문명은 아직 그 자취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영광에 대하여 하워드 크로스비 버틀러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황량한 도시들의 땅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세기의 동이 터고 있는 지금도 현대의 여행객들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는 곳에 아직도 고대 로마 제국의 일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어떤 관광객도 본 적이 없고 고대 마을들 그리고 고대 건축을 애호하는 사람들이 아직 보고 즐긴 적이 없는 사원들과 탑들 그리고 어떤 학자도 해석한 적이 없고 고대 헬라어 기록된 비문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사실 옛 유물들이 무수히 많이 산재해 있지만 그 전체 지역이 베데카 여행 안내서에 소개되고 있지 않고 또한 가장 최근에 발행된 지도들에서도 나오지 않는 곳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독자들은 잠시 익숙해져 있는 산림이 울창한 언덕들과 신선하고 푸른 목초지들의 화려한 풍경에서 눈을 돌려서 그 마음에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황량히 펼쳐 있는 회색 언덕의 이 버려진 땅을 상상해 보기 바란다. 또한 오랫동안 문명들로부터 버림을 당해온 도시의 위대한 잔존물들이 높이 솟아있는 부서진 성벽들과 산산이 부서져 있는 열주들 그리고 활짝 열려있는 대문들과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거하지 않는 집들 이 같은 적막하고 음산한 광경을 마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기 바란다. 우리는 지금은 황량하고 쓸쓸한 이 도시가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시대 이전에 곧 로마가 여전히 세상의 여왕으로 군림하고 안토니우스 왕조의 황제들이 아직 보좌에 앉아있을 그 당시에 존재했던 도시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조상들이 오딘과 트로에게 경배했을 시기에 이 도시의 장엄한 교회들이 세워진 것과 이 도시에 있던 금만 번지르르한 장원들과 그보다는 좀 순수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화려한 저택들이 앵글로색슨족이 나뭇가지로 지은 오두막과 동물의 가죽에 의존하면서 살고 있을 바로 그 당시에 지어졌음을 알아야 한다. 한때 부유하고 번성하던 이 마을이 13세기 동안이나 거주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그 기간 동안 그 어떤 사람도 거기에 돌 하나라도 더하거나 기웃덩거리는 벽을 떠받치기 위해서 애쓴 적이 없었다. 이 같은 상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 도시가 살아 숨쉬던 고대의 모습과 죽어 황량한 상태로 남아있는 현재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하는 시리아의 도시들은 세상의 다른 지역들에서 고고학에 의해서 발견되는 과거의 잔재와 흔적들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유적들은 외부로부터 온 침략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고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돌들은 시멘트나 몰타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꼭 맞게 이제 끼워져 있습니다. 그 건축 설비에 있어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위생시설들은 그 문명이 상당히 발달된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저술가들은 건강이나 위생과 관련된 당시의 설비들이 현재 유럽이나 미국 등 서방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발달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문명에 대한 명백한 흔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북쪽과 남쪽 시리아에 위치해 있던 수많은 작은 마을들에 살던 주민들이 상당히 크고 유복한 중산층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특별히 웅장한 저택은 북쪽과 남쪽 시리아에 각각 한 채씩밖에 없었습니다. 이 저택들은 그 지방 총독들의 관저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미루어 볼 때 그 지역에서는 특별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 없이 대부분이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살았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침묵하는 시리아의 도시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